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선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힘을 얻어 나그네 경주, 믿음으로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이번 성찬식하고 다음 성찬식 두 번에 걸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타난 다섯 도시는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소아시아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써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시죠? 흩어진 나그네라 부르십니다. 그들이 왜 흩어진 나그네들일까요? 자신들의 본향인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그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흩어진 나그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단어가 같이 붙어 있지 않은데, 흩어진 나그네 옆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인 것이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왜 흩어진 나그네들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어떤 자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인가?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 성자 하나님의 피뿌리심으로 정결케 된 자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속하게 된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은 다섯 교회를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데오빌로 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피뿌리심을 받았고 성령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이미 천국으로 옮겨져 천국에 속하게 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 속한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참현실, 영원한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흩어진 나그네, scattered aliens. 바로 이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의 현실을,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그네 삶의 지침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베드로 전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속하게 된 성도들의 참현실, 이 땅에서의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 그 나그네들의 삶의 현실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으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부르시는 것에는 또한 구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지다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scattered라는 단어예요. scattered. 헬라어로는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죠? 이 세상 전역에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세상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가르칠 때에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디아스포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에 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라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쓰여집니다. 즉,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때에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으로, scatter 하는 것으로, 디아스포라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사도 베드로는 같은 단어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의 현실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천국을 본향으로 하여 잠시 이 땅에서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복된 현실을 가리킬 때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흩어지라라는 단어가 언약 저주의 심판을 보여주는 단어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언약 축복의 단어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나그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름, 성도의 또 다른 이름, 흩어진 나그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짐의 현실이 어떻게 저주와 심판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먼저 구약에서 우리가 죄인들에게 흩어짐의 심판이 임했던 사건들이 있죠. 생각나는 사건들 있으세요? 가장 먼저 창세기 11장으로 가보면 온 세상 죄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 높은 성을 쌓았던 때가 있었죠.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려 했던 죄악, 그 가운데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되었던 죄악, 바벨탑 사건.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즉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에서 그들을 그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당시 하나였던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흩으시는 심판의 모습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내리셨던 심판이 무엇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흩어버리십니다. 바로 바벨탑에서도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온 지면으로 흩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분명히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나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할 것이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범죄할 경우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에서 흩어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흩어져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쳐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기업의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다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진 땅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구약의 죄인들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 흩어짐의 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흩어져야 하는 역사. 하나님이 은혜로 또 모아주시면 또 흩어져야 하는 역사. 즉 계속되는 죄악과 심판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흩어지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슬퍼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4편 10절에서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그런데 이 흩어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현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와 그림자의 흩어짐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그저 이 세상 여러 지역으로 아니면 아수르와 바벨론 땅으로 흩어져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흩어져 영원토록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하게 끊쳐지고 분리되어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여러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은 다 흩어지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또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의 소망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심판 아래에서 흩어져야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다시 모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다시 모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으시는 구원의 현실도 구약에서 예표와 그림자로 흩어지는 현실과 함께 보여졌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흩어진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건이 따라오죠. 11장에서는 흩으시고 12장에서는 또 모으십니다. 누구를 모으시죠? 하나님께서 착한 백성인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모으시는 사건이 따라옵니다. 이후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모아주십니다. 흩으시면 모으시는 사건이 따라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흩어지는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나라도 회복하게 하시고 잠시 하나님 축복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에서 보여지는 모여지는 모으시는 축복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심판을 받아야 했던 예전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또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흩어지는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구약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결론으로 알려주시는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멸망을 당해야 하는 죄인들의 그 비참한 소망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아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흩어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약속해 주시는 걸로 구약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을 요약해 보면 바로 죄인들의 흩어져 마땅한 소망 없는 현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모아주실 것을 가리키며 구약이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심판에서 흩어짐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모으시기 위해 오십니다. 아들 되신 하나님이 찾고 모으시기 위해 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흩어짐의 심판 아래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녀들만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고 모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흩어짐의 심판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모아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영원한 흩어짐의 심판, 즉 지옥으로 흩어져 받아야 했던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쳐지시고 분리되시며 지옥 심판으로 흩어지는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흩어지는 심판에서 완전히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를 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실 때에 우리도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 영광에까지 함께 이르게 하셨습니다. 즉 천국으로 이제 우리 모든 구원하신 백성들을 다 모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현실을 이루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속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입니다. 절대 다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옮기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죽어서나 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속한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속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때까지는 잠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천국 본향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낡은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낡은애가 아니라 이 세상이 본향이라면, 그저 이 세상을 우리의 본향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낡은의 삶이 될 수가 없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우리 구원이 나타나야 했겠죠. 그러나 낡은애들이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낡은의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직 본향집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수고하며 이 낡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순례자의 길. 낙은의 순례자라는 말 자체가 우리 성도의 가는 길이 고나고 지치고 외로운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낙은의 삶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나그네 삶이 고나고 지친 삶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왜? 그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아니라 분명히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나그네 삶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삶이기 때문에 삶입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철저히 나그네로 사신 분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집이 있으나 인자는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다. 온전히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천국 본향을 바라보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즉 천국에서 예수님이 구원하고 모으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릴 그 사랑의 완전한 교제의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모든 이 땅의 나그네 삶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참 나그네 되신 예수님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나그네로 살다가 예수님이 이르신 천국에 예수님처럼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나그네 삶이 왜 고난인가? 예수님을 보면 그 대답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그네 삶도 고난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이 세상에 두었던 마음을 더욱 버리고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더욱 천국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며 예수님 닮은 삶을 더욱더욱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힘들고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에서조차도 예수님 삶을 살고 예수님 영광을 증거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받는 고난의 비밀이 무엇이냐?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이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취. In his step.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너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셨으므로 우리도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맞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그 나그네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원리를.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나그네 된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 나그네 삶의 지침서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난을 통해 본을 끼쳐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본향에 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나그네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요 미리 오실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그들이 이방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자기들을 나그네라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직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걸 누리고 자기들을 나그네라고 증거했대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천국에 속한 자들로 이 땅에서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들을 나그네라 증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이러했다면 우리는 더욱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맞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완전하게 드러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찾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천국으로 다 모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흩으시는 겁니까? 또 흩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흩어진 나그네라,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졌다는 표현을 또 쓰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구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구원사역으로 천국으로 다 모으신 성도들, 교회를 이제 예수님이 복주시며 다시 세상으로 흩으시는 겁니다. 흩어지라 명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했지만 성령님을 부으신 교회와 천국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라 하십니다. 흩어져서 뭐하라는 겁니까?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가 이제 천국을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흩어져 있던지 그저 장소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처지와 형편에 있어서도 어디에 흩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과 천국 영광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늠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항로 중에 너희의 나그네 여정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세들이 들어가는 그 거기까지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늠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사 그들을 안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셨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나그네 삶을 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교회,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십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저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천국에 무사히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의 잠시 겪는 나그네 삶의 고난고 외롭고 쓸쓸하고 지친 여정. 고난하고 지친 거지 불쌍하고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왜?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하늘 양식과 하늘 음료를 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라. 심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본향 천국에 속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나그네 삶의 여정이 고나고 지치고 외롭고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만나고 결국은 죽음까지 만나게 될 것이지만 이 고난을 거쳐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셨던 나그네의 삶의 길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나그네 경주 잘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